XSFM입니다. S, R, S, R.
책을 듣는 시간. 윤소라의 오디오북 소라 소리. 오늘의 작품은 코니 윌리스의 클리어리 가족이 보낸 편지입니다. 미세먼지를 조심하면서 봄을 만끽하는 일은 번거롭고 또 어렵고 어색합니다. 가시거리가 줄어들었다면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소라 소리를 듣기 위한 헤드셋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듣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 소리 진행의 성우 윤수라입니다. 오늘은 코니 윌리스의 또 다른 단편 클리어리 가족이 보낸 편지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원서인 베스트 오브 코니 윌리스 어워드 위닝 스토리즈는 한 권이지만요. 번역돼서 국내에 출판된 코니 윌리스 걸작서는 두 편입니다. 지난 작품 여왕마저도는 2권에 그리고 오늘의 작품 클리어리 가족이 보낸 편지는 코니 윌리스 걸작선 1편 화제 감시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서출판 아작에서 나온 2015년 12월 20일 초판 1쇄 최세진 씨의 번역본을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의 음악 역시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레퀴엠입니다. 도서출판 아작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체국에 클리어리 가족이 보낸 편지가 있었다. 나는 텔버드 아줌마가 부탁한 잡지와 함께 편지를 배낭에 넣고 밖으로 나와 스티치를 묶어두었던 줄을 풀었다. 스티치는 모퉁이를 돌아 개줄이 미치는 끝까지 가서는 반쯤 목이 졸린 채 개똥지 빠귀를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스티치는 절대 짖지 않는다. 심지어 새들한테도. 아빠가 녀석의 발바닥을 꿰맬 때도 낑낑거리는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스티치는 우리가 현관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아빠가 이리저리 살펴보는 동안 발을 내민 채 살짝 떨고만 있던 그때처럼 그냥 묵묵히 앉아 있었다. 탈벗 아줌마는 형편없는 경비견이라고 하지만 나는 스티치가 짖지 않아서 좋다. 러스티는 늘 먼저 짖고 보는 시기였다. 개줄을 풀려면 스티치를 모퉁이 이쪽으로 끌어당겨 여분의 줄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스티치가 개똥지 빠기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제법 시간이 걸렸다. 저건 봄이 온다는 신호야. 그렇지, 친구? 나는 손톱 끝으로 매듭을 풀면서 말했다. 그러다 매듭을 풀기는커녕 손톱만 부러뜨려 속살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멋지군. 엄마는 내가 또 조심성 없이 손톱을 부러뜨렸다며 혼낼 것이다. 내 손은 진짜 엉망진창이었다. 이번 겨울에 나는 저 지긋지긋한 우리 집 장작난로에 손등을 백 번쯤 대었다. 같은 것을 계속해서 대다 보니 손등은 도대체 아물 새가 없었다. 그다지 크지 않은 난로에 너무 긴 장작을 우겨 넣으려니 매번 난로 안쪽에 손등을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멍청한 오빠 데이비드는 당최 장작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 제발 장작 좀 짧게 자르라고. 하지만 데이비드는 내 말을 귀뚱으로 흘려들었다. 나는 데이비드가 장작을 너무 길게 자르지 않게 일러달라고 엄마한테 부탁했지만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엄마는 절대 오빠를 혼내지 않는다. 엄마가 아는 한 오빠는 절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23살인데다 결혼도 했으니까. 오빠는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한테 말했다. 내가 불타 죽었으면 하는 거죠. 14살짜리 여자애들은 다 신경 과민으로 죽지.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늘 그런다. 난 저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다. 네 오빠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네가 난로를 다룰 때 좀 더 조심해야지. 그러면 돼. 하지만 엄마는 늘 내 손을 잡고 영영 낫지 않을 것 같은 커다란 화상 자국을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도 되는 양 쳐다봤다. 더 큰 난로가 필요해요. 나는 손을 획 잡아빼며 말했다. 우리에겐 정말 더 큰 난로가 필요하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아빠가 벽난로를 막고 장작 난로를 들였는데 엄마가 난로가 거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작은 걸로 낙찰되었다. 어쨌든 난로는 저녁에만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는 새 난로를 들이지 못할 것이다. 모두들 저 멍청한 온실 작업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봄이 일찍 오면 손이 나을 기회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기대할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았다. 작년엔 6월 중순까지 눈이 왔는데 지금은 겨우 3월이다. 스티치가 보고 있는 개똥집 바퀴도 남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작은 꼬리가 꽁꽁 얼어버릴 것이다. 아빠는 작년이 이상했다며 올해는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하지만 아빠조차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온실을 지을 턱이 없다. 개주를 놓자마자 스티치는 착한 아이처럼 다시 모퉁이를 돌아가 앉아서 내가 손가락을 빠는 걸 그만두고 자기 목줄을 벗겨주기를 기다렸다. 우리 슬슬 움직이는 게 좋겠어. 내가 스티치에게 말했다. 엄마가 화낼 거야. 자파점에 들러 토마토 씨앗을 가져가야 했지만 태양은 이미 한참 멀리 서쪽으로 가 있었고 집에 가려면 적어도 30분은 걸어야 했다. 어두워진 뒤에 집에 도착하면 난 저녁도 없이 바로 침대로 보내질 텐데 그러면 편지를 읽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오늘 자파점에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일도 나를 자파점에 보내야 할 테니 난 그 멍청한 온실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끔은 온실 따위 다 날려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천지 사방에 톱밥과 진흙이 떨어지고 비닐을 자를 때는 데이비드가 떨어뜨린 비닐 조각이 난로 위에서 녹으면서 지독한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그런 아수라장이 보이지도 않는 듯 다들 다음 여름이면 집에서 기른 수박과 옥수수와 토마토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번 여름이라고 지난 여름과 얼마나 달라질까 싶다. 뭐라도 나오는 건 상추와 감자가 다였다. 상추는 내 부러진 손톱만 했고 감자는 돌멩이만큼 딱딱했다. 탈벗 아줌마는 고도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빠는 그것보다는 이상한 날씨와 이 동네에서는 흙이라 부르는 파이크스피크 산의 변변찮은 화강암 모래 때문이라고 했다. 아빠는 자파점 안쪽 작은 서가에서 온실을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을 집어오더니 온갖 것들을 뒤엎어 놓기 시작했고 이제는 탈벗 아줌마까지도 그 생각에 푹 빠져버렸다. 요전에 내가 사람들한테 말했다. 이 고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경과민으로 죽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널빤지를 자르고 비닐을 고정하느라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스티치가 개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앞서 걷길래 나는 큰 길을 건너자마자 녀석의 목줄을 벗겨주었다. 스티치는 러스티처럼 달아나버리는 법이 없다. 어쨌든 녀석을 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 불가능하다. 계속 목줄을 묶어두려 하다가는 도로 한복판까지 녀석에게 끌려 들어가서 발자국을 남기게 되고 그러면 아빠에게 혼이 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얼어붙은 도로변을 따라 걸으며 스티치가 길에 팬 자국마다 컬을 들이대고 킁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녀석은 뒤처졌다가도 내가 휘파람을 불면 곧장 달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서둘렀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스웨터만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덕 꼭대기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티치에게 휘파람을 불었다. 아직 1.5km를 더 가야 한다. 파이크스피크 산이 눈에 들어왔다. 봄이 오고 있다는 아빠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산 위에는 눈이 거의 없었고 나무들이 다시 자라기라도 하는지 불탄 자리가 지난 가을보다는 덜 꺼멓게 보였다. 지난해 이맘때쯤엔 산봉우리 전체가 완전히 흰색이었다. 매일 눈이 내리는 바람에 사냥을 나갔던 아빠랑 데이비드랑 탈벗 아저씨가 거의 한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던 때라 기억하고 있다. 엄마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눈이 1.5m나 쌓였는데도 엄마는 서린 발자국만한 큰 발자국을 남기며 자꾸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돌아오나 살펴보았다. 스티치가 어둠을 싫어하는 만큼이나 러스티는 눈이라면 채색이었지만 엄마는 러스티를 데리고 나갔다. 총도 들고 나갔다. 한 번은 엄마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져 눈에 빠진 적이 있었다. 엄마는 발목을 삐고 뻣뻣하게 언 채로 겨우 집에 돌아왔다. 엄마들은 다 신경과민으로 죽을 거야. 내가 이 말을 막 입에 올리려는 참에 탈벗 아줌마가 끼어들어서 다음번에 나갈 때는 내가 엄마와 같이 가야 한다며 사람을 혼자 돌아다니게 내버려두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했다. 말인즉슨 내가 우체국에 다니는 걸 이르는 것이었다. 나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대답했고 엄마는 내게 탈벗 부인에게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탈벗 부인 말이 옳으니 다음번에는 내가 엄마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발목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엄마는 발목에 붕대를 감고 다음날 바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눈속을 절룩거리며 걸었다.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날 쳐다보지도 않았다. 눈이 잠시 그치더니 구름이 걷히고 파이크 스피크 산이 보였다. 산은 아주 말끔했다. 회색 하늘과 검은 나무들과 하얀 산의 모습은 마치 흑백 사진 같았다. 파이크 스피크 산은 완전히 눈에 덮여 있었다. 유료 도로도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클리어린의 가족이랑 저 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내가 말했다. 재작년 여름에 온다던 클리어린 애가 결국 안 왔죠. 엄마가 벙어리 장갑을 벗고 난로가에 서서 얼어붙은 눈덩어리를 떼어내며 말했다. 그랬지. 내 코트에서 떨어진 눈이 난로 위에서 지글거렸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6월 첫 주에 오기로 했었잖아요. 릭 오빠가 졸업하면 곧장 말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안 오기로 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난 모르겠다. 엄마가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덜어내며 말했다. 앞머리가 온통 젖어 있었다. 그 사람들이 계획을 바꿨다면 편지를 보내 알렸을 거야. 탈벗 아줌마가 말했다. 우체국에서 편지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 상관없어요. 엄마가 말했다. 아줌마는 그 사람들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말했다. 우체부가 편지를 다른 사람의 우편함에다 넣었을지도 모르지. 탈벗 아줌마가 말했다. 상관없어요. 엄마가 주방에 매놓은 빨랫줄에 외투를 널러가면서 말했다. 엄마는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저 말밖에 안 했다.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나는 클리어린에 관해서 물었지만 아빠는 사냥 나갔던 일을 얘기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스티치가 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휘파람을 불어보다가 녀석을 찾으러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시작했다. 녀석은 언덕 저 아래에서 뭔가에 코를 박고 있었다.
이리 와!
녀석이 고개를 돌리자 나는 놈이 왜 안 오는지 알 수 있었다. 녀석은 늘어진 전기줄에 엉켜 있었다. 가끔 목줄로도 그러더니 다리에 전선이 감겨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얽혀들었다. 녀석은 딱 도로 한복판에 있었다. 나는 도로변에 선 채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녀석에게 갈 방법을 궁리했다. 언덕 꼭대기 쪽 도로는 상당히 얼었지만 여기 아래쪽은 벌써 눈이 녹기 시작해서 군데군데 넓은 강물을 이루며 도로를 가로질러 흘렀다. 발끝으로 진흙을 짚었더니 운동화가 2cm쯤 푹 빠졌다. 나는 발을 빼고 손으로 자국을 문지른 다음 청바지에 손을 닦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엄마가 내 손에 안달복달하는 만큼이나 아빠는 발자국에 과민 반응을 보였지만 어두워진 뒤에 내가 밖에 나와 있는 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 제때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빠가 다시는 우체국에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스티치는 거의 짓기 일보 직전이었다. 녀석은 이제 목까지 전선을 감고 제 숨통을 조르고 있었다.
알았어, 내가 갈게.
나는 가능한 한 멀리 도약해서 눈 녹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물을 헤치며 스티치에게 다가가면서 내 발자국이 물에 지워졌는지 확인하느라 두어 번 돌아봤다. 나는 실패해서 실을 풀듯이 스티치를 감은 전선을 풀어서 길 옆 전봇대 쪽으로 던졌다. 전봇대에 매달린 전선이 다음번에는 스티치의 목을 매달 대세였다.
멍청한 놈, 이제 서둘러!
그리고 나는 다시 길가로 달려가서 흠뻑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언덕을 올랐다. 스티치는 다섯 걸음쯤 달리는 척하더니 멈춰서서 웬 나무에 코를 들이댔다.
어서 와! 어두워지고 있어! 어둡다고!
스티치가 총알처럼 나를 지나서 반대쪽 언덕을 반쯤 내려갔다. 녀석은 어둠을 두려워한다. 나도 안다. 개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스티치는 정말로 어둠을 두려워한다. 보통 때라면 녀석한테 개들은 다 신경과민으로 죽을 거야 하고 말해줬겠지만 지금은 발이 얼기 전에 녀석이 좀 서둘러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나는 뛰기 시작했고 우리는 거의 동시에 언덕 아래에 닿았다. 스티치가 탈벗 아줌마네 진입로에서 멈췄다. 우리 집은 거기서 몇백 미터도 안 떨어진 언덕 너머에 있다. 언덕들이 사방을 막아 우물처럼 푹 잠긴 곳에 있는 우리 집은 너무 깊고 은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집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도 못한다. 우리 집 난로에서 나는 연기는 탈벗 아줌마네 집 뒤에 있는 언덕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탈벗 아줌마네 땅을 가로질러 아래쪽 숲을 통과해 우리 집 뒷문으로 통하는 지름길이 있지만 나는 더는 그 길로 다니지 않는다.
어두워, 스티치!
나는 엄하게 말하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스티치가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왔다. 우리 집 진입로에 도착했을 때는 파이크스피크 산이 분홍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가문비 나무에 오줌을 백 번쯤 누는 스티치를 기다리다 못해 진입로 흙길을 가로질러 끌고 왔다. 정말 큰 나무였다. 지난 여름에 아빠와 데이비드가 저 나무를 베어 길을 가로질러 쓰러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 도로에서 진입로로 들어가는 지점을 나무가 완전히 가려주었지만 나무 몸통이 온통 가시투성이라 나는 늘 그렇듯이 손등의 같은 부분을 또 긁혔다. 멋지군. 나는 스티치와 내가 길에 어떤 자국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녀석이 늘 남기는 표식, 다른 개가 즉시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그 표식은 제외하고 아마 스티치도 그렇게 러스티가 남긴 냄새를 맡고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났을 것이다. 최대한 재빨리 언덕 그늘로 숨어들었다. 어두워지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게 스티치만은 아니다. 게다가 발이 아프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 스티치는 정말 안절부절 못했다. 집이 보이는데도 뛰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장작을 들여놓느라 바깥에 나와 있었다. 슬쩍 보기만 해도 길이가 죄다 글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슬아슬했네. 그렇지? 토마토씨는 가져왔어?
아니, 대신 다른 걸 가져왔어. 모두에게 주는 거야.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아빠가 거실 바닥에 비닐을 펼치고 있었는데 탈벗 아줌마가 아빠를 도와 한쪽 끝을 잡고 있었다. 엄마는 가드놀이용 접이식 탁자를 들고 서서 비닐 일이 끝나는 대로 난로 앞에 탁자를 펼치고 저녁상을 차리려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 한 사람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 이가 없었다. 나는 배낭을 풀어 탈벗 아줌마가 부탁한 잡지와 편지를 꺼냈다.
우체국에 편지가 있었어요. 클리어리 가족이 보낸 거요.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건 어디서 찾았지?
아빠가 물었다.
우체국 바닥에서요. 온갖 광고용 우편물들이랑 섞여 있었어요. 탈벗 아줌마의 잡지를 찾다가 발견했어요.
엄마가 카드놀이 탁자를 소파 옆에 기대에 세우고 앉았다. 탈벗 아줌마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클리어리네는 우리가 일리노이에 살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가족이에요. 재작년 여름에 우리를 보러 오기로 돼 있었었고요. 같이 파이크스피크 산에 등산도 하고 그럴 예정이었잖아요.
내가 말했다. 데이비드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와 여전히 비닐을 잡은 채 한 쌍의 조각상처럼 서있는 아빠와 탈벗 아줌마를 쳐다보더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린이 오늘 클리 어린애가 보낸 편지를 찾았대.
아빠가 말했다.
버린 줄 알았던 소재들,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의 결과물인 줄 알았던 것들,
코니 윌리스를 만나면 과학적 사고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돌변하는 신선한 작품들의 연속. 소개해드린 두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 작품집을 여러모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실제 책은 지금의 작품을 다음 주에 다 들으신 뒤에 펼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프로듀서 유현상, 진행의 성우 윤설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XSFM입니다. SRSR
오늘은 송 HK87님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완전한 은둔자를 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속여 감각기관들이 보내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다 보면 미망에 빠지기 십상이지. 몸은 우리 생각이 자유롭게 펼쳐지는 것을 가로막아. 그는 물이 담긴 유리컵을 일부러 쓰러뜨렸다. 물이 카펫으로 흘렀다. 그의 설명이 이어졌다. 여기 컵과 물이 있어. 육체가 컵이라면 정신은 물이야. 컵이 없으면 물이 계속 흐르듯이 육체가 없으면 정신은 자유로워져. 한순간 발레리는 남편이 미쳐버린 게 아닌가 생각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가 반박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 그건 죽음이야.
꼭 그렇지는 않아. 우리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육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뇌를 따로 떼어내어 영양액 속에 보존하면 되는 거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책상 위에 쌓여있는 도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